제6편 하나님의 뜻 삶의 원리 세 가지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 원합니다. 근데 여기 그 조건이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살면 내 제자다 이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자꾸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이것저것 뭐 가리는 것이 또 많고 좀 귀찮을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자유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몇 달이 지난 다음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친구 집에서 한 여섯, 일곱 명이 모여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이제 재밌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담배를 다 피우더라고요. 저만 빼놓고 다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자꾸 놀리지요. 담배도 못 피고, 예수 믿는다고 묶여가지고 속박된 생활을 한다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다. 자유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담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어서 12시 넘으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통행금지가 있어서 담배를 사러 못 나가는 게 떨어졌지만, 근데 피우고 싶긴 하고, 담배는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먼저 피우다가 버린 거 있잖아요? 조금 여유 있을 때 남기고 버린 거. 그걸 다시 주워서, 그게 누가 피우다 버린 건지도 모르거든요. 거기다 뭐 이름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걸 다시 들고 피우더라고요.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해요. 자,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이 친구들은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마음 먹으면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피울 수는 있는데 안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다 보면 거기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살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 살아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진리라면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 요한의 사상이 이제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성경절은 이제 한두 번 찾았던 성경절입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또 진리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으로부터 또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서 살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인간은 아주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넓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 어떻게 살펴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간추리고 간추려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수년 전에 좀 나름대로 정리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교재 5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제작자가 물건을 만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 여기 한번 이 마이크를 꽂는 대를 보십시다. 이거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까? 그냥 만들어 본 겁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꽂아놓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교재 네 번째 줄입니다. 무릇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감동이 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냥 기쁨이 그냥 넘치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하시며?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아는데 구약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 사랑하라고 하는 기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죠? 그거를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합니까? 속으로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만 합니까? 말을 하지요. 이렇게 자라다오, 이렇게 해다오 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 뜻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유전자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성경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고 또 아주 어떤 면에서도 재미있는 분처럼 묘사된 부분이 많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라. 그 다음에 장래에 뭘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망, 희망을 주고 싶다. 희망을 주고 싶다. 희망을 가지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이제 한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요약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히 담겨지고 아주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누가 직접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디에다가? 돌에다가 쓰셨습니다. 십계명, 이것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놓은 것이죠. 이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 두 덩어리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또한 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요약해 놓은 것이 뭡니까?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흔하게 자주 써가지고 이 의미가 퇴색되고 잘 살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정말 아주 깊이 생각하면 이 사랑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이상한 생명력이 사랑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게 지금 뭐 곁가지로 자꾸 나가면 이제 진도에 지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들어가면 성경, 십계명,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사랑.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인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인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글자로 된 것이 아니고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모양을 가지고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언급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명백하지요?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일순간에 어떤 친절한 행동이나 구제 조금 한다고 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3절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기 전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조금 적네요. 사랑하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자신 있는 대답을 잘 못하죠. 겸손해가지고.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간추려 들어가면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간추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사랑합니다. 행동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로 표현합니까? 예? 뭐 어버이날 무슨 뭐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면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까? 예? 부모님 생신에 혹은 뭐 결혼기념일에 선물 하나 이렇게 해서 쪽지 하나 써주면 사랑입니까?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부모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합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그 부모에게 좋은 겁니까? 아이에게 좋은 겁니까? 아이에게 좋은 거죠. 예. 그 부모가 사실 그냥 부모는 기분이 좋을 뿐이지 아이가 말을 잘 들으니까 실제로 부모 말을 잘 들어서 이익을 보는 존재는 누구예요? 자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다 쏟아붓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해라 해서 그 하면은 본인이 자식이 좋은 거지 부모는 그냥 기분만 잠깐 좋을 뿐이지 실제로 이익을 받는 개체는 자식들입니다.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딱딱 짚어서 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성경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서른 살까지는 집에 계셨는데 30세 침례 받으시고 33세 돌아가시기까지 뭘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하나 대었습니다. 한 성경절 속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몽땅 들어있습니다. 동사가 세 가지입니다.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세 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인간의 양심을 깨우쳐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된 도덕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어디 복음을? 천국, 하늘에서 온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전파하셨다. 인간의 잠재된 혹은 퇴색된 신앙심을 일깨워서 하나님과 다시 그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또 하셨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치시니,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인간은 병들고 연약해지고 육체에 여러가지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 인간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업의 근본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제 이걸 나라고 해보십시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거 배우셨죠? 근데 지금 죄 때문에 뭐가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졌습니다.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나도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졌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질병 속에, 괴로움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깨어진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모하시며 전파하시며 이 관계를 다시 만들어주셨고 가르치시며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을 깨우쳐주시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를 사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줘라,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고 가진 것을 베풀어라.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상태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고치셨습니다. 자, 아주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결과로 망가진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제대로 배우면 아주 자유스러워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첫째, 인간관계 회복.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법도에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뭔가 하면 희생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손해볼 각오, 희생할 각오, 양보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해요? 그런데 그것이 법칙입니다.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이기심이고 또 하나는 교만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멈추면 모든 불화는 끝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기심 아니면 교만심이에요.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이것을 치료하면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뭐 자주 쓰는 말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아, 이렇게 하면 좋은 걸 아는데, 아, 이게 마음대로 돼야 그렇게 하지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아, 이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좀 자유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애쓰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연습. 처음에는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자꾸 억지로라도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몸에 배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 운전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운전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 뭐 처남이 외국 가면서 타던 차를 저한테 막 뭐 반강제로 주고 가가지고 그 차가 자꾸 이렇게 녹이 쓸고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그 초보 운전할 때 제일 그 신경이 쓰이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서툴 때 옆에서 누가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락션 누르는 것이 제가 굉장히 싫더라고요. 초보 운전 때 그냥 좀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자꾸 눌러요. 그래서 나는 누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안 눌러 버릇을 했어요. 급한 상황이 와도 크락션을 안 눌러 버릇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급해서 빨리 눌러야 될 상황이 되는데도 얼른 눌러지질 않아요. 이게 예? 몸에 배가지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뭐 주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급한 상황이 와가지고 집사람이 빨리 누르라고 하는데 나도 눌러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잘 안 가요.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이기심, 교만심을 고치는 과정도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예?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고쳐지면서 상대적으로 마음은 자꾸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저 참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눌 때에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 특히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기 나오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또 내 가족 친척들을 피해서 숨지 말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리하면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 예, 여기 있는 것들을 잘 순종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살면 내 빛이 비칠 것이고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치료가 어떻게 될 것이고 급속할 것이고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치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광주에서 건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마친 다음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여러 군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뚜렷하게 뭐 나 지피는 병은 없는데 아픈 데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남편이 의사인데 굉장히 인색해요. 벌긴 많이 버는데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병 나시려면 가방에다가 돈을 좀 부심하게 담아가지고 목사님이 집집 방문할 때 같이 따라다니다가 가난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푹푹 지워줘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자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병이 좀 낫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정말 그런가. 그리고 이제 정말 돈을 잔뜩 담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방문할 때 따라다니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목사는 부잣집 가난한 집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이 여자가 본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1, 2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냥 푹푹 이렇게 줘봤어요. 아 근데 주고 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줄 때는 약간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동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얼마를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다 보니까 그 아픈 증상들이 싹 없어지더래요. 여기 분명히 그리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치료 효과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면 틀림없이 결과는 좋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할 때 결과는 좋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8장 9절로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심정을 통한다는 말이 뭡니까? 좀 마음에 불쌍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많은 축복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결과들이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면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기심과 교만심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치료가 급속하게 이르러 오고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게 늘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가 그냥 좋은 거 차지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이익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만나면 항상 그냥 식당에 가면 항상 밥값은 자기가 다 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자기가 뭐 가지고 있다 누가 좀 아이고 그거 좋네 하면 그냥 아이고 가지라고 줘버리고 항상 뭐 이렇게 대립이 되면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항상 양보하고 그러면은 옆 사람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자기는 안 그러면서도 남이 그러면 또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해지고, 사랑이 오고 가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52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이제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상을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절대 손해 아니다. 당장은 손해 같지만 해봐라. 손해 아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에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이렇게 떠벌리고 하지 말고 그거 하나 한거 가지고 또 신문에 이렇게 탁 내고 또뭐 이렇게 딱 광고하고 남이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그냥 몰래 조용히 그런 식으로 이제 구제를 하라 그것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양심에 어떤 가책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아직도 선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베풀고, 그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한 다음에, 남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구호봉사라고 하는 책 3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좋은 말이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할때 오는 그 즐거움은 실제로 우리 신경에게 감각, 우리 신경 감각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또 318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잘 바뀌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봤습니까? 자기가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무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희생을 하면 예수님의 품성처럼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좀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나쁜 일안 하고 남에게 해안 끼치는 것은 그냥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 근데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지만 앞으로 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땡겨도, 아무리 땡겨도.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한번 해보실랍니까?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하고 관계가 또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죠?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요? 예배의 법칙입니다. 예배의 법칙.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공부한 것이죠. 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을 할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에 대한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식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조금 아까워가지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자, 그럼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예. 겁주는 건 아니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우선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이 생명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보종하라. 보복하여 순종하라. 그 말이죠. 보종이라는 말은 그는 내 무엇이요?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을,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과 물질의 지배를 가지고 받고 삽니다. 다시요. 따라하세요. 모든 인간은 시간과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 말은 시간을 떠나서 물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없이, 시간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학계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어떤 목수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무로 된 거예요. 이게 30만원짜리입니다. 이거 만들고 돈을 좀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돈 받았겠죠? 그런데 이 나무 자체는 누구 겁니까? 사람이 나무를 못 만듭니다. 그렇죠? 나무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키워놓으신 것을 베어다가 쓰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베다 쓰는지 몰라도.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지하에 묻혀있는 것을 꺼내서 사람들이 쓰는 것이지 철을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조합하거나 분해하거나 가공해서 물질이 생기는 것이지 사람은 물질 자체를 못 만들어요.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게 주인이 누굽니까? 돈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좀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 뭐 이렇게 뭐 속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나왔습니까? 맨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맨몸으로. 그런데 지금 뭘 가진 게 그렇게 많습니까? 아이고, 이사 갈 때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정한다고 그랬죠.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진 모든 소유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인정한다는 표시, 증거가 무엇이냐.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외적인 객관적인 표시가 제7일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5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긴 것이라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히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도 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즐거워질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 선악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악과 나무고 또 다른 하나는 예? 생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면 선악과가 있었습니다만 대답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뭐냐 이것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만드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주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악은 보지도 못하고 선택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면 인간은 그냥 인형에 불과합니다.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스려라 그랬어요. 가져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다스려라고 한 것은 소유권을 준 겁니까? 주권을 준 겁니까? 아니 소유권을 준 겁니까? 관리권을 준 겁니까? 관리권을 준 겁니다. 관리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인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자가 한참 뭐 자기 마음대로 관리를 하다 보면 착각에 빠져요. 자기가 꼭 뭐같이? 주인같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계속 영생하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성경의 근거가 다 나옵니다. 나중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쫓아라. 왜?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생은 무조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를 몇 뭐 하루에 하나인지 뭐 한 달에 하나인지 그건 안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뭘 먹어야 합니까? 선악과를 먹어야 영생하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아주 큰 실수할 뻔했네. 생명과를 먹어야 이제 힘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 먹으러 가면 생명과를 먹으러 가면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과일나무가 있고 그것을 볼 때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뭘 볼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따먹을 수 없는 과일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뭐 따먹으러 가서? 생명과 따먹으러 가서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저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전체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깨우쳐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이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땅 문서입니다. 등기 문서입니다. 이것을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 해보겠다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는 절단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작인이 땅을 빌려준 주인에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더군다나 저기 충청도 어느 시골에 서울 사람이 땅 하나 사놓고 소작인도 농사 짓도록 했는데 아유 소작인이 땅 팔아먹으려고 주인 집에 와가지고 땅 문서 훔치다가 걸리면 계속 시키겠습니까? 끝입니까? 끝입니다. 그거는 끝이에요. 사람이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관계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공개적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인간을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개념을 아셨으면 이제 안식일 개념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시간 전체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주일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지 않듯이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을 중단하고 쉬어라. 나하고 교제하자. 이 말은 6일은 사람의 시간이고 7일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다 내 시간이다. 그런데 6일은 내가 너희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줄 테니 마음대로 쓰고 요 날은 좀 나하고 교제하자. 그래서 내가 시간과 생명의 주인인 것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드는 것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 안식일 이것이 곧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다? 표시다 이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네 하나님인 표시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노는 날은 있는데 쉬는 날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놀긴 한 날 정해서 일 안 하고 놀긴 노는데 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써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날을 모든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접고 돈 벌어들이는 거 이제 중단하고 인간과의 그 불화스러운 관계 정리하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줄에 한 번씩 편안한 마음으로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를 정비하면서 일주일을 살고 또 일주일을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생활에 복을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필리핀에 그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필리핀은 이 안식일 교인들이 많습니다. 천주교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개신교 중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그 회의한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철저한 편입니다. 이제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하는 정신하고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태도나 정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날을 상당히 성별하고 이제 거룩하게 보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는데, 하루는 안식일 교회를 갔다 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업이 주로 뭐였는가 하면 양어장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직업이 양어장이었는데, 뭐 필리핀 사람들은 그 워낙 채소값이 비싸고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생선은 채식한다 하면 생선은 먹는 채식입니다. 이제 육류를 안 먹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주 흔한 반찬이에요. 그게 싸고. 근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그 양어장에 물이 다 넘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어장에 물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서 뚝을 좀 높여줘야 되겠는데, 그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아니, 삽 들고 나가서 노동하기가 이제 서로 미안해가지고 서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보다 아슬아슬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막 뚝을 높였어요. 양어장 뚝을, 물 안 넘치게. 그랬더니 옆에서 그냥 기다렸다는 뜻이 그냥 다 삽자로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공사판이 벌어졌습니다. 안식일에. 근데 한 가정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거룩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잘 지키라고 하셨으지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나가서 또 공사 한 집이나 안 한 집이나 다 넘쳐버렸어요. 이제 망한 거죠. 뭐 고기들 다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가 멈춘 다음에 가보니까 뭐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게 뭐 뚝이 넘쳤으니까. 근데 그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삽자로 들고 공사하러 나갔던 집에 그 양어장의 고기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집 속에 다 들어가 있더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꼭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알아서 해주셔요. 하나님 말 들어가지고 말씀 순종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구조는 지금 안식일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법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법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구조적으로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은 나의 모든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외적인 표시요 증거고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필요 없이 뭐 이제 척 하면 뭐 척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11조 제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에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사람이 얼마나 이 재물에 대한 애착과 욕심이 강한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요 말씀 속에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정말 너희가 십일조를 잘 드리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단 하나 예외 조항이 있는데 뭔 가지고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십일조를 가지고 시험해 보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헌금 내고 십일조 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은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들어주신 제도는 절대 인간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뭐 인간이 워낙 욕심이 많고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하니까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 초신자들 오면 이제 이 말 그대로 시험해보라고 그래요. 한 두 달 십일조를 잘 드리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두 달 내지 말고 살아보세요. 언제나 정직하게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항상 좋아요.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이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십일조 잘 드리면 내가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물이 빨리 상하지 않도록 잘 지키겠다. 당장 무슨 수입이 훨씬 더 많이 생기진 않더라도 나갈 구멍을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나갈 구멍을. 여러분 한 달에 돈 500만 원 받는 월급 받는 사람이 갑자기 누가 아파가지고 400만 원 병원비로 들어간 것보다 120만 원 봉급 받아가지고 그런 일 없이 사는 게 더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일조는 그런 원리로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십일조 철저하게 드립니다만 큰 부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돈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안식일에 오후에 강의하면서 나는 참 부자라는 생각이 든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솔직한 말입니다. 내가 뭐 사고 싶고 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사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여기 식당에 다니는 어떤 분이 이제 목사가 봉급을 얼마를 받는지를 알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어떻게 사냐고. 근데 한참 동안 이제 교제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살 수 있을 거라 같다는 생각이 든대 그래요. 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사는데 뭐 점심밥은 여기서 공짜로 먹고 무슨 담배를 핍니까 술을 마십니까 놀러를 다니면서 돈을 씁니까 무슨 옷을 비싼 걸 사 입습니까. 돈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 사람이 보니까 살 것 같다고 그래요. 그거 받고도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를 맺고 살면 정말 없어도 부자같이 살 수 있어요. 부자가 뭐 지금 이건희 삼성 이건희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부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뭐 사업을 어디다 크게 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십일조를 잘 드리면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대주십니다. 대주셔요. 시골에 제가 어느 집회 갔는데 어느 청년이 그 자기 집 타이탄 트럭으로 저를 어디를 데리고 이제 역전까지 이제 데려다 주러 가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청년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 과수원을 하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아버지 과수원을 도와주고 조금씩 이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 생활비 받는 데서만 십일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은 아파요. 자기가 일다 하고 돈다 벌어들여오는데 생활비 받는 데서 조금씩 십일조 내려니까 늘 마음이 좀 만족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청년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루는 이제 사과계좌를 들고 이제 시장, 도매시장 가서 이제 사과계좌를 다 넘기고 돈을 이제 상당수를 받았어요. 그 받은 돈에서 십일조를 딱 뗀 거예요.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상당한 액수를 떼었어요. 11조 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얘야 일로 좀 와봐라 하더니 오늘부터 요 집안의 돈 관리를 네가 다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웬 기적이냐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이익 따지지 않았어요. 뭐 요건 뭐 농약비 얼마 들어가고 뭐 무슨 뭐 상자값 얼마 들어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판매액에서 11조를 항상 떼버린 거예요. 그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그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자기 집 주변에 과수원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까치들이 와가지고 상품 사과는 다 쪼아먹더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청년 집의 과수원의 사과는 까마귀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는 거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이제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법칙이 나왔죠? 하나님 관계에서는 안식일과 십일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언제나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죄값에 팔려가지고 죽을 것인데 누가 되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주인이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할 때 입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아궁이에 가서 불 때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요 아궁이에다가 불 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아, 그 불 때면 남의 집이 망가지거든요. 폐가 시커멓게 되고 약해지고 망가지는데 어떻게 그건 남의 집 아궁이에다가 불을 뗍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누구를 생각하고 모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건강에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해놓으신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 가지고 사람들을 욕하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성전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몸이 하나님께서 다시 피로 사신 성전이라고 인식하면 입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입에서 나가는 것들을 깨끗하게 할 때에 우리가 영육간의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법칙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식물은 과일과 채소와 씨 맺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식물입니다. 가급적 그런 식물을 먹을 것이고, 여기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그 식물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거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리고 사람 이 구조 자체가 맷돌 구조입니다. 이것은 초식 동물의 이 구조입니다. 이 고기 먹는 짐승의 이 구조하고 초식 동물의 이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사람의 이나 위의 구조가 초식 동물의 구조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먹을 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넘어가서 음식보다도 훨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 아주 절실하게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알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관계가 되는지, 얼마나 우리의 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지가 최근에 밝혀지는 의학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건 또 어떻게 알아냈을 거예요, 솔로몬이? 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일 당할 때 정말 뼈가 타들어가는 것 같지요? 그런 날이 길어지면 심각한 병이 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오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건강의 핵심적인 기별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은 원유로 돼 또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누가 미워 죽겠습니다. 좀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잠깐이면 다 배워요. 그러나 이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것들은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과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집안에다가 한 곡괭이씩 무덤구멍을 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생활에서, 가정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우리 가정을 잘 가꾸실 때 가족들이 함께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늘 집에서 콧노래 부르고 좋은 찬미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인데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좀 각자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 1977년도에 골드스테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엔돌핀과 같은 계통인데, 호르몬 계통인데, 엔돌핀보다 700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놀핀이 아주 놀라운 치유력이 있다는 겁니다. 1983년에 영국의 과학 저널 네이처 잡지에 이 뇌내몰핀, 이 다이놀핀을 아마 뇌내몰핀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뇌내몰핀은 몸 안에 축적되는 모든 질병의 요인을 제거하고 이 생명세포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키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질병의 예방치료를 거기서 다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뇌내몰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예방과 병의 예방과 치료를 관할하는 뇌내몰핀이 언제 생성되는가? 뇌파가 여러 파로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데, 알파파가 있고 베타파가 있고 델타파가 있고 세타파가 있고 플랫파가 있는데, 뇌파가 알파로 작동될 때에 뇌내몰핀이 다량으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뇌내몰핀을 생성하려면 뇌파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알파파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파파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삶의 중심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뇌파가 알파파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 때 바뀐다는 것이고,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뇌파가 알파로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53세 때 거의 다 죽었습니다. 기자들이 딱 죽으면 신문에 낼 기사까지 다 미리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카네기가 53세 때. 근데 53세 때 카네기가 거의 사경 속에서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가 모은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풀고 구제하고 돈을 그냥 여기저기 풀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이웃에게로 옮겨갔을 때 놀라운 회생이 일어났어요. 점점 괜찮아진 거예요. 거의 죽은 상태에서. 그래서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93세까지 살았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 그 뇌의 뇌파를 알파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뇌 내 몰핀을 분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고단백 저지방 주식, 저칼로리 반찬, 콩류, 곡식, 채소, 산나물, 해초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뇌파가 알파로 바뀐다는 거예요. 10시 전에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은 8시부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물이 잠자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8시부터 자면 어떻게 안 되니까 최소한 9시 반 내지 10시 이전에 잠을 자면 그 뇌내 몰핀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땀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4 내지 5회 뇌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그 뇌내 몰핀을 이제 생산을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는 것, 아름다운 천연계를 감상하고 즐거운 음악을 듣고 친절을 베풀고 봉사하고 또 기도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이 아주 왕성하게 분비돼 가지고 사람의 질병을 회복시키고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하라고요? 베풀고 나누어주고 자기 중심으로부터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기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무엇으로 표시하라? 안식일로 표시하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십일조로 표시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깨끗하게 먹고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 때 전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제1기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